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끼치기 전까지는 적어도 능력과 역사로 함께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받고 그 전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나 다른 종교를 정리하고 오로지 십자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애써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좋은 열심을 유대주의자들이 꾀임을 받아서 지금은 중단하고 허황된 과거의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고 그들을 그렇게 잘못되게 만든 악한 자들에게는 상당히 과격한 표현까지 써서 책망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미 앞에 4장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열심을 책망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부추김에 따라 잘못 가는 갈라디아 교우들을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목표의 반대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 될 자세인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좋은 열심을 다름질로 표현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세기에 이스무스 경기에서 주종목이었던 육상경기와 오늘도 뭐 그걸 100m 달리기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신앙을 이렇게 다름질에 비유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무스 경기를 통한 다름질의 내용을 신앙에 채용하는 그런 바울의 생각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기보다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어둠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교회 전체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결국 복음의 효력을 무효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다름질하던 것보다는 바른 다름질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다름질, 그것이 생명 있고 약속 있는 다름질입니다. 허황된 것들,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다름질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라. 아니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라. 이런 부탁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열심을 중단하게 만든 즉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게 만든 것은 결코 옳은 것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 없으므로 그것은 악에서부터 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7절 상반절은 그랬죠. 비록 저들의 현재의 잘못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의 다름질을 아마도 잘 했던 것을 먼저 기억시키며 저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칭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서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믿음의 다름질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자신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바로 가지고 다름질하고 있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하되 반드시 바른 방향, 바른 목표, 골이라고 그러죠. 바른 표대, 예수들을 향한 다름질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육상 경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트랙을 지키는 것과 목표 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엉뚱한 목표를 향해서 달린다면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두 상을 얻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라고 격려하는 내용도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당부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고 있었던 그것을 중단시킨 사람들을 확인해 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그러면서도 과거의 그 잘하던 다름질은 다름이 아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바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향한 열심을 막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죠. 이것은 마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예수도께서 공간복음을 통해서 증거하신 경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1, 2절 동일한 지극히 적은 자를 실족케 하면 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다름질을 못하게 권면하시겠습니까? 8절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 앞절 말씀을 확증하는 것으로 진리를 향한 다름질을 중단시킨 대상이 진리이신 예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바로 그 진리를 거역하게 하는 세력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모든 일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리를 순종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이고 서로 간에 마치 마라톤을 뛰면서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뛰고 있는 동료를 격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다름질을 잘 하도록 서로가 열심히 격려하며 더 다름질에 힘을 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9절 10절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더 쉽게 퍼진다는 거지요. 좋은 거는 아무리 가르치고 계속 강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기에는 좋지 못한 영향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룩처럼 전체에 퍼져서 그 전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경계와 함께 그러나 갈라디아 교우들이 자신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란 일말의 확신과 함께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적절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막걸리조차도 특정 공장에서 만들어 팔고 있지만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농사짓는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누룩을 만들어서 농주라고 해서 막걸리를 만들어 먹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빵에 이스트를 넣어서 떡을 구워 먹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누룩의 교훈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들어 예를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비유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가 들어와서 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위력을 이런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키는 부정적인 경계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역시 마태복음 16장 6절 그리고 11절,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서 누룩은 유월절 기간에는 절대로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금지하신 음식재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날을 기념하는 특정한 행사를 종교적으로 기념하게 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절기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또 감소시키지 말라는 입장에서 모든 성분을 바꿔버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 즉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신 사랑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신 예수도의 희생을 주신 역사적인 희생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그 큰 사랑을 기념하며 감격하는 것이 오늘도 함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교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는 것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확산이 쉽고 빠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항상 건전하지 못한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게 은밀히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오염시키는 것이 누룩처럼 완전히 성질을 뒤집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경계하면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10절 상반절이죠. 이 짧은 표현 가운데서도 서로의 관계를 확인시키면서 권면하고 안심시키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여기에서 서로의 확인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우들,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형제애로 여전히 우리 주 예수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래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했는데 앞에 8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그 권면이라고 했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의 권면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것으로도 자신도 그래도 자신을 통한 복음을 감격으로 받았던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대한 확신인 거죠.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얻은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서 구원 얻는 이치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적 교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처음 자신을 통한 복음을 받고 감격한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어디든지 복음을 제대로만 듣고 예수도를 분명하게만 만났다면 고린도 교회건 갈라디아이건 제주도건 서울이건 이곳 부산이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얼마나 표현할 수조차 없던 감격을 그렇게 쉽사리 잃어버리고 마는 잘못된 이론을 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복음에 감격하고 확신하던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간교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랴. 10절 하반절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천하를 다 얻은 듯 감격하던 거듭난 사람들을 다시 죄에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의심하게 하거나 혼란하게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확인을 이미 바울은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8절에서 그랬었죠. 하물며 간교한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함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십자가를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있을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거세를 해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경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11절 상반적인데 과거에 루스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함께 복음 증거에 데리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협력자인 디도에게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분명한 소신을 2장 3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가정이긴 하지만 바울이 실제로 율법주의자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할례를 같이 행한다면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문제를 성령으로 확신한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디모데 이후부터는 더 이상 복음과 할례를 함께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실한 바울이 디모데 사건을 앞에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이죠. 디모데 사건을 마음에 두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리로 확신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또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을 소신 있게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할례만 허용했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방해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다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1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는 할례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로 역할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 복음의 중심이 십자가인데 할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제해버린다면 복음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이미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거치는 것이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듣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인간적인 합리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또 바울의 다른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의 내용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라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다수의 종교인들이 이런 이유에서 문화나 관습과 타협하는 예들을 들어보는데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해 소지가 있는 것들조차도 경계했던 것들을 그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인용한 디도의 할례의 경우인 것을 우리가 2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듣는 말씀조차도 삶에 부담이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느끼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깊이 아는 것조차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안 가도 별로 관여치 않은 그야말로 종교 행사로만 예배에 참여하려는 경향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11절 상반절에 라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면 반드시 지향해야 할 신앙의 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말해 온 대로 율법과 복음은 양립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의 율법을 개선한 것, 고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혀 새로운 구원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면 그것과 전혀 같지 않은 다른 언약을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때 약속된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지나치리만큼 과격한 표현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이 율법에 대한 단호함을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은 우리말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대개 우리의 어떤 남성,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욕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남근에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애쓴다면 그런 사람은 이 겉가죽만이 아니라 음경 자체를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조금은 잔인할 정도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진리를 위한 열심을 가로막는 일들은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어둠에 의해서 행해지고, 복음과 진리를 위한 헌신과 충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언제나 어둠의 죄악은 주님의 교회 속에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또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서로에게 이런 문제도 확실한 신뢰만 있다면 더 이상 번지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믿음에 혼란을 끼치는 자들은 생명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할례와 같은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부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장애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꾀를 부리는 머리 좋은 백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는 충성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로막는 어둠을 경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고 다른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심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